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북한에 사용하길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북한에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세이크 사발 아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뭔가 다른 묘안이 작동하면 훌륭한 일이겠고 계속 모든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도 당장 북한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과거 미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협상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며 미 대통령들이 북한과 지난 25년간 대화하고 또 대화했지만 북한은 합의 다음 날 바로 핵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며 그런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은 8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랑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필리핀은 경제 제재를 포함한 대북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교역 사실을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북한의 다섯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의 대북 수출액은 2,880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1,610만 달러에 이릅니다. 필리핀은 북한의 집적외로 기판과 컴퓨터 등을 수출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필리핀은 6차 핵실험에 대해 지역 평화와 안전을 훼손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었습니다. 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김정은 위원장을 바보라고 부르며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피터 로스캠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통일되고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로스캠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임자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어조로 북한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스캠 의원은 군사적 해법은 항상 마지막에 써야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군사적인 도전에 맞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캠 의원은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임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를 묵살한 채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해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국방부는 7일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멕시코 남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32명이 숨졌습니다.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진의 규모가 8.1로 지난 100년간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1985년에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수천 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미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이번 지진으로 높이 1m의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쓰나미로 인한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뉴엘 벨라스코 치아파스 주지사는 TV방송에 나와 지진으로 학교와 집, 병원 건물들이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지진의 강한 위력으로 진앙에서 가까운 멕시코 치아파스주와 타파스코주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하자 주민들은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건물에서 뛰쳐나오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고 전기와 인터넷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마더 네이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의 어머니 같은 대자연이라는 뜻의 영어 표현인데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대자연이지만 때때로 이 대자연이 주는 재해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태풍과 홍수, 또 지진과 해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는 북중미 멕시코 남부 해상에서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하고 안데스 산맥에서 화산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여 명이 다치거나 죽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지역은 세계 지진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서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불의 고리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아지고 있고, 역시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이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진과 화산의 안전지대로 인식되던 한반도 역시 최근 경주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백두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각 정부가 잘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9에서 2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에서 29도, 신의주 20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8도에서 29도, 함흥 16에서 27도, 끝으로 청진은 17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헬렌 레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 am woman, 나는 누구보다 강한 여성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because it only serves to make me more determined to achieve my final goal. And I come back even stronger. I'm not a novice any longer, because you've deepened the conviction in my sou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멕시코에서 규모 8.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적어도 32명이 숨졌습니다.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곳이라서 태평양 건너 일본에서도 긴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2019년 이후 폐쇄할 계획이고요. 중국의 지난달 무역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멕시코에서 발생한 강진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멕시코 남쪽 태평양 연안에서 목요일 밤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적어도 32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망자를 비롯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에니테 케냐 니에토 대통령은 조만간 규모 7.0 이상의 여진이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대비태세를 촉구했습니다. 또 지진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강한 해일이 일어나는 쓰나미가 이웃나라에도 몰아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또 에콰도르 등지에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지진이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네, 이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 이 태평양을 고리처럼 둘러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일본 열도와 멕시코 서부 해안이 연결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 멕시코 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가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쓰나미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일본 정부는 기상청을 중심으로 즉각 비상대책단을 꾸리고 이번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이 과거에 중남미에서 발생한 큰 지진 때문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관측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쓰나미는 때로는 지진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건 바로 이 쓰나미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기상청은 이번 멕시코 지진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자체 관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일단 아시아 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예측인데요. 다시 이 멕시코로 돌아가서 대통령이 직접 여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요?
네, 에니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지진이 지난 100년 새 가장 강력하다면서 이미 42차례의 여진이 이어졌고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면 이 멕시코 국민들의 충격이 상당히 크겠군요.
예, 실제로는 이 멕시코에서 지난 1985년에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한 이래 이 32년 만에 가장 큰 지진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하지만 이 100년이라는 표현을 써서 충격과 함께 경각심을 강조한 걸로 보이고요. 1985년 지진 때도 규모 8.1의 첫 지진 다음에 7.5의 여진이 뒤따라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컸습니다. 당시 사망자 수만 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여진이 만약에 있다면 인명피해가 32년 전처럼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멕시코 국립대학교 산하 지질연구소 측은 여진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건축기술이 그동안 발달했고 또 지진에 견디는 시설물도 그동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32년 전의 상황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멕시코 서부 해안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동부 해안 쪽에서는 허리케인이 북상 중이라고요?
예, 멕시코 동부 해안은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 카리브해에 접해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태풍 같은 현상인 허리케인이 목요일부터 이 카리브해 섬나라들의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로 지금까지 적어도 10명이 숨졌고요. 일부 섬들은 건물의 90%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시속 290km의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어마는 지금 허리케인 풍속 기준 최고 수준인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 상황이긴 한데요. 조만간 쿠바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남쪽으로 진행 중이어서 플로리다주에서는 주민 50만 명에 대해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끊을 계획이라고요?
네, 목요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던 동방경제포럼 마무리 일정에서 알렉산드르 노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밝힌 계획인데요. 2019년 이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서방 측은 이런 계획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을 비롯해서 해외 언론들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이어주는 이 창문을 러시아가 폐쇄하려 한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정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가스관으로 정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대외 수입원입니다. 이 가스 파이프가 자국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건데요. 이게 닫히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러시아 정부 의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연간 2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예산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자, 경제적으로 큰 압박이 되는 건데 정치적인 것은 어떤 내용이죠?
예, 사실 이 가스관 차단 계획은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걸로 서방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이 두 나라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노선을 걸으면서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번 러시아 정부 계획이 정치적인 보복이라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러시아 정부가 내놓은 이 가스관 차단 이유는 뭡니까?
예, 훨씬 싸고 튼튼한 대체 가스관이 오는 2019년에 완공되는 데 따른 조치라는 게 러시아의 설명입니다.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 북부에서 발티의 바다 밑으로 독일까지 직접 연결되는 노드 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이 있는데요. 이 노선에다가 추가 파이프를 만들어 용량을 두 배 늘어나게 하는 이른바 노드 드림 2 가스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유럽에 직접 가스를 전량 공급하겠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더구나 이 새 가스관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5, 60년 전에 건설된 기존 가스관에 비해서 운송비가 절반 정도라고 이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흑해를 통해 터키로 곧장 연결되는 터키 스트림 가스관도 곧 완공된다고 러시아는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러시아의 이런 계획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도가 없어서 고심하는 걸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럽 국가들의 양해 아래 가스관에서 조금씩 가스를 빼내쓰던 일도 멈출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요금도 크게 오르는 게 불가피해서 국가 경제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8월 교역 성적표가 나왔군요.
네, 중국 해관 총서가 금요일 중국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활발한 국내 수요에 힘입어서 지난달 중국의 수입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반면에 수출은 저조했는데요. 중국의 8월 수입 규모는 달러화 가치로 지난해 대비 13.3% 증가했고요. 수출은 5.5%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이 당초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예, 로이터통신이 의뢰한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8월 대외 수출 규모를 지난해 대비 6% 증가할 걸로 내다봤고요. 수입은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은 전문가들의 전망보다는 저조했고 수입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건데 그 이유에 대한 분석도 나왔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입은 활발한 국내 수요와 더불어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게 주 요인으로 꼽혔고요. 수출이 저조한 이유로는 위안화 강세와 지정학적 요인이 겹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올 연초보다 7% 올랐는데요. 이렇게 강세를 이어가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에게 부담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역내 불안도 주 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무역 수지 폭은 어떻게 되나요?
예, 해관 총서에 따르면 8월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는 총 419억 9천만 달러로 7월에 467억 달러보다 약 47억 달러가 줄었는데요.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87억 달러보다 많이 저조한 성적입니다. 또 상당수 전문가들은 다음 달에 있을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투기 단속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 하반기에 중국 경기는 더 주춤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 대미 무역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은 지난달 262억 3천만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월에 252억 달러를 훨씬 웃도는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면서 취임하면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해왔고요. 또 최근에 중국의 지적 제3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8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최근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한국과 심각한 무역 갈등을 이 중국이 겪고 있는데 한국과의 교역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8월 동향이기 때문에 아직 한반도에 본격적인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긴 한데요. 8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해서 8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입은 13.1%가 늘어난 152억 5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은 5.2% 증가에 그쳐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이번 주말에 미남부 플로리다주에 상륙을 합니다. 연방과 또 주 정부 당국이 대피 명령을 내리고 지금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난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게재된 수천 건의 정치 광고에 러시아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미국의 범죄율이 지난 1990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지구촌 오늘 시간에 허리케인 어마가 이 카리브해 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말이면 미국에 상륙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을 했고 또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카리브해를 핥히고 지나갔던 어마의 위력은 8일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하지만 위력이 여전히 대단하다고 기상당국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 측은 어마의 풍속이 최대 시속 250km에 달한다면서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위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대피 행렬에 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는 7일 4개 카운티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50만 명이 넘게 지금 피난길에 오르면서 마이애미와 또 데이드 해안을 잇는 US 1번 도로에 차량 행렬이 끝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료품점에는 물과 생필품이 동이 났고요. 주유소에서도 기름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가 휘발유 부족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주유소에 기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 주유소에 기름이 동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로리다 내에 주유소를 향하는 유조차들을 경찰이 호위하고 있고요.
예. 자, 허리케인 하비의 여파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초강력 허리케인이 북상하는 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 지역을 두 번이나 방문하고 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허리케인 어마 대비도 차질 없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gain, the governor is working very hard. FEMA, the Coast Guard, all of our people are very well prepared.
플로리다 주지사가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연방 재난관리청 FEMA라고 하는 이 조직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해안 경비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마가 이제 상륙을 할 것이고 결과를 곧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하고 또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피해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어마의 위력이 정말 역사적인 수준이라고요.
예. 대서양에서 생성된 허리케인 중에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자들이 더 긴장을 하고 있고요. 7일 기자회견에 나선 플로리다 주지사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serious and we cannot take chances. It is life-threatening. This is not a storm you can sit and wait.
스콧 주지사 얘기 지금 들으셨는데요. 허리케인 어마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그냥 운에 맡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스콧 주지사는 또 어마의 규모가 플로리다 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주민들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대피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스콧 주지사는 또 금요일 7천 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될 것이고 수천 명의 발전소 직원들이 대기해서 상황을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스콧 주지사가 언급했듯이 이 어마의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위력도 세다 보니까 이 피해 지역이 플로리다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 남부의 조지아와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도 9일 아침을 기해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또 남부 해안 지역 주들 모두 어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피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또 아직 텍사스주에서 허리케인 하비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적십자 자원 봉사자들 역시 어마 피해 지역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측은 텍사스 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또 안전이 확보가 되는 대로 자원봉사자들을 어마 피해 지역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정보기관과 의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이 페이스북 역시 관련 조사 내용을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은 7일 내부 조사 결과 러시아와 연관된 집단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광고에 수많은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의 엘릭스 스타모스 최고 보안 책임자 얘긴데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기반을 둔 단체와 연계된 470개의 계정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0만 달러를 들여서 3,000개의 정치 광고를 내걸었다는 설명입니다.
예, 자, 이 정치 광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예, 직접적으로 대선을 언급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민 정책이라든지 또 인종, 성소수자, 총기 이런 그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또 그 심화 조사를 통해서 러시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광고 2,200개를 찾아냈다고 밝혔고요. 한 5만 달러를 들여서 이들 광고를 구매한 계정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미국에 있는 주소이긴 했지만 러시아로 계정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계정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문제가 된 계정은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스타모스 안보 책임자는 현재 연방기관의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러시아가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사회 연결망은 대선 기간 이른바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됐다 이런 비난을 받아왔고요.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해서 내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내통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을 조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7일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진 러시아 정부 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비공개로 진행된 7일 조사에서 러시아 변호사가 클린턴 후보의 적격성, 성품, 또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만나긴 했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아무런 정보도 없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범죄율이 올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대 법과 대학원의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가 최근 관련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국 30개 대도시의 경찰 당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예비 보고서를 발표한 건데요. 보고서를 보면 올해 범죄율이 전년 대비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가 올해 말까지 계속되면 2017년 범죄율은 1990년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범죄 중에서 특히 살인이 많이 줄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살인율은 전년 대비해서 2.5%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던 지난 2009년과 같았습니다. 폭력 범죄의 경우도 전해보다 0.6% 떨어졌고요. 역시 25년 만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시카고시가 안정을 찾고 있고 또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가져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이 몇몇 도시에서는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폭력 범죄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와 볼티모어시의 살인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도시의 살인 건수를 합하면 30개 대도시 전체 살인 건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고요. 하지만 올해는 시카고의 살인율이 2.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또 뉴욕과 휴스턴, 디트로이트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인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살인율을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런 감소 추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브레넌 센터의 이니마이 채티어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대도시들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1990년 이후에 전국적인 범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범죄가 급증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범죄율이 변화를 보이는 것은 지역적인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2015년에서 2016년에 이 범죄율이 증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채티어 소장은 이 기간에 범죄율이 증가한 분명한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변화고 또 미국 전역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자,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치솟는 범죄율을 잡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시카고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살인율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역시 올해 초에 취임한 뒤에 범죄율 증가를 우려하면서 치안 강화에 중점을 둬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보고서 결과를 보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가 보군요.
예, 브래넌 센터 측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에 그 범죄율이 증가했을 뿐이지 지난 20년간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최대 스포츠 행사인 미국 프로풋볼리그 NFL이 지난해 우승팀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야구와 농구, 아이스하키와 함께 미국의 4대 스포츠 가운데 하나이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미식축구는 가장 미국적인 스포츠이자 미국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경기로서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프로풋볼리그 NFL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식축구란 무엇인가?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발달한 구기 종목으로 길쭉한 타원형 공을 들고 경기장 끝에 있는 지점까지 통과하면 득점이 인정되는 단순한 형태의 경기 방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땅따먹기나 전쟁과 비슷한 원초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공격과 방어, 강력한 몸싸움과 속도전 등 박진감 넘치는 진행 방식 때문에 미국인들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땅따먹기와 비슷한 미식축구 특성이 미국의 독립전쟁과 서부 개척시대를 상징하는 가장 미국적인 운동경기이기 때문에 더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NFL의 시작과 역사.
미국 프로풋볼리그는 미식축구 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펼치는 정규 대항전을 일컫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National Football League, 줄여서 NFL이라고 합니다. NFL은 1920년 미국 오하이오주 켄턴시에서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풋볼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결성됐습니다. 결성 당시 총 참가팀은 11개 팀이었는데요. 이후 1922년부터 지금의 이름인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점차 NFL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팀들이 미국 동부 지역에 몰려 있어서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불만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959년에 NFL에 대항해서 아메리칸 풋볼 리그 AFL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중서부 지역을 연구를 하는 팀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두 리그 간의 최강자가 최종 우승을 두고 맞붙는 슈퍼볼 대회까지 출범하면서 미식축구는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후 1970년에 NFL과 AFL이 통합에 합의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했고요. 통합 리그 아래 National Football Conference, American Football Conference로 권역을 나눠서 각 권역별로 16개 팀씩 총 32개 팀이 리그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NFL은 매년 9월 초에 개막해서 이듬해 1월부터는 각 권역별 우승자를 가리는 플레이오프를 상위 6개 팀이 치릅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 일요일에 권역별 우승팀 두 팀이 대망의 미식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볼 경기를 단판 승부로 치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NFL의 인기.
미국에서 NFL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국기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 스포츠 반열에 올라있는데요. 미국 4대 스포츠인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의 인기를 다 합쳐도 NFL의 인기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스포츠 미디어 워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시청자를 텔레비전 앞으로 불러모은 스포츠 행사 순위 10위 안에 모두 NFL 경기가 포함될 정도로 압도적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경기 앞서 열띤 응원을 펼치는 관중들의 함성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NFL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응원하는 팀의 선수복을 맞춰 입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들이나 주재원들도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아예 휴무를 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스포츠팀을 조사하는 경제전문지 포브스 조사에서도 2년 연속 미식축구팀인 댈러스 카우보이가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축구, 야구, 농구 등 모든 스포츠팀을 총망라한 이 조사에서 상위 50개 팀 중에 29개 팀이 NFL 소속 미식축구팀이었다는 사실은 미식축구가 얼마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NFL의 독특한 규정.
보통 야구나 축구같이 다른 종목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특정 한두 개 팀이 있습니다. 이런 인기팀들은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수익을 독식합니다. 하지만 NFL 구단들은 대부분의 구단이 세계 스포츠 구단 가치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있는데요. 바로 모든 구단이 이익을 나눠 갖는 수익 공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팀이 수익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리그 전체 수익을 전체 구단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도시를 연고지로 둔 구단도 대도시 팀과 비슷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얻은 수익이 다시 선수와 시설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그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 다른 스포츠는 방송 중계권을 팔기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NFL은 경기장이 만원 관중으로 들어차지 않으면 해당 지역 내 텔레비전 중계를 못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최근까지 적용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불렸던 이 규정은 다시 말해 텔레비전으로 볼 정도로 관심이 있으면 경기장에 직접 와서 보라는 배짱이었던 셈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구단 경기가 중계됐던 건 매번 만원 관중이 들어찰 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년 하위팀의 경우에는 1년에 몇 경기씩 만원 관중이 들어차지 않아서 중계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결국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미 연방통신국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197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던 이 블랙아웃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NFL의 백미, 슈퍼볼.
NFL의 최고 팀을 가리는 결승전을 가리키는 슈퍼볼 경기는 최고의 뜻을 가진 슈퍼와 음식을 담을 때 쓰는 큰 그릇을 뜻하는 보우를 합친 말로 미식축구 경기장 모양이 큰 그릇을 닮았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NFL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1966년부터인데요. 슈퍼볼에서 우승하면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높이 약 56cm, 무게 약 3kg의 거대한 우승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슈퍼볼 인기는 대단해서요. 지난 2010년 전 세계 시청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슈퍼볼에 붙는 광고 효과도 엄청납니다. 30초 광고 기준으로 500만 달러, 전체 광고비가 약 150억 달러가 넘습니다. 또 경기 당일 판매되는 수백만 명분의 닭요리, 피자, 맥주, 입장권 거래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엄청나서 슈퍼볼 경기를 자본주의의 정수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슈퍼볼 51 Halftime Show. 또 슈퍼볼 경기 중간에 펼쳐지는 공연인 Halftime Show도 아주 높은 관심을 끄는데요. 지난 51회 슈퍼볼 당시 Halftime Show를 펼친 가수 레이디 가가의 공연 실황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는데요. 미식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이 Halftime Show만큼은 본다고 할 정도로 큰 규모와 관심을 자랑합니다.
NFL을 빛낸 선수들.
지금까지 NFL 무대를 빛낸 선수들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의 톰 브레디 선수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데요. 통산 슈퍼볼 4회 우승에 슈퍼볼 최우수 선수 3회를 기록하면서 필드 위의 야전 사령관으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또 한국인 어머니의 헌신적인 지원 아래 최고의 NFL 선수로 우뚝 선 흑인 혼혈 하인스 워드 선수도 역시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젊은 아이들이 하인스 워드 씨를 보고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Coming to Korea, I want to know more about my heritage. I mean,
지난 2006년 슈퍼볼 경기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 소속 선수로 결승 득점을 올리면서 최우수 선수에 선정돼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미식 축구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미식 축구를 알리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NFL의 인기에 가려진 위험.
이렇게 NFL이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격렬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 내용 때문입니다. 경기 중에 수없이 몸싸움과 들이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경기 내용 때문에 선수들이 치명적인 뇌 손상을 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통해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연구진은 전직 NFL 선수 40명의 뇌를 정밀 검진했는데요. 이 가운데 43%인 17명에게서 외상성 뇌손상의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선수들이 활동하면서 평균 8회 이상 뇌진탕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선수들의 뇌손상이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NFL의 자체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프로풋볼리그 NFL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in the limelight. In the limelight. Before we find out what thi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Oh my, look at Josh. Why is he dancing in the middle of the crowd?
That's just him. He'll do anything to be in the limelight.
Wow, I didn't know he loves being in the limelight.
제가 제이슨과 새 친구 조시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시가 군중 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제가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Oh my, look at Josh. Why is he dancing in the middle of the crowd? 이런 조시 좀 봐. 사람들 한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네? 라고 놀랐습니다. 제이슨이 That's just him. He'll do anything to be in the limelight. 원래 조시가 그래. 주목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거야 라고 하자 저도 Wow, I didn't know he loves being in the limelight. 와, 나는 조시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the limeligh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Oh my, look at Josh. Why is he dancing in the middle of the crowd?
That's just him. He'll do anything to be in the limelight.
Wow, I didn't know he loves being in the limelight. Today's expression is in, I-N, in the limelight, L-I-M-E-L-I-G-H-T, limelight, in the limelight. To be in the limelight means to be in the spotlight. So if you are in the limelight, you are at the center of public attention. Limelight는 석회 막대를 태울 때 생기는 밝은 빛인데요. 과거 극장의 무대 조명으로 사용됐습니다. 무대 조명을 받으면 당연히 주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겠죠? 그래서 in the limelight는 세상의 주목을 받다, 남의 이목을 끌다, 또는 각광을 받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I find out that our new friend Josh likes to be in the limelight.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새 친구 Josh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He loves being in the limelight 라고요. 네, 이렇게 남의 이목을 끌거나 주목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in the limelight 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익혀보겠습니다. Mr. Williams doesn't like being in the limelight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Mr. Williams는 남의 이목을 끄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뜻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Oh my, look at Josh. Why is he dancing in the middle of the crowd?
That's just him. He'll do anything to be in the limelight.
Wow, I didn't know he loves being in the limelight. Let's review. To be in the limelight means to be in the spotlight. In the limeligh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Washington,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루 베가의 만보 넘버 5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rumpet. A little bit of Monica in my life, a little bit of Erica by my side, a little bit of Rita's all I need, a little bit of Tina's what I see, a little bit of Sandra in the sun, a little bit of Mary all night long, a little bit of Jessica, here I am, a little bit of you makes me your man. Jump up and down and move it all around. Shake
Take your hand to the sound, put your hands on the ground. Take one step left and one step right. One to the front and one to the side. Clap your hands once and clap your hands twice. And if it looks like this, then you're doing it. A little bit of Monica in my life. A little bit of Erica by my side. A little bit of Rita's all I need. A little bit of Tina's what I see. A little bit of Sandra in the sun. A little bit of Mary all night long. A little bit of Jessica, here I am. A little bit of you makes me your man.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믿을 수 있고 저렴한 전기 공급이 없는 한 어떤 사업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은 오랫동안 전기가 부족해 경제 발전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프리카 주민 약 6억 2천만 명은 전기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4년 전 파워 아프리카라는 계획을 출범했습니다. 파워 아프리카는 12개 미국 정부 부처와 아프리카 국가들, 150개 공공 및 민간 분야 동반 그룹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연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그리고 130여 개의 기업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워 아프리카의 앤드류 허스코위츠 미국 조정관은 2017년 보고서에서 아프리카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사업이 공공 부분의 힘만으로는 성공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한된 공공 자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허스코위츠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파워 아프리카의 목표는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전기 보급을 갑절로 늘리는 데 있습니다. 즉 2030년까지 기존 발전 시설의 생산 능력을 3만 메가와트로 늘려 6천만 가정과 사업체에 전기를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파워 아프리카는 경제 개발 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 민간 합동 사업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150개 이상의 공공과 민간 기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5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워 아프리카는 출범 4년 만에 7,200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재원을 형성했으며 1,000만 개의 송전 시설을 지원했고 사상 처음으로 5천여만 명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마크 그린 처장은 파워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한편 미국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그린 처장은 대외 원조의 목적이 더 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파워 아프리카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아프리카의 노력과 미국의 지도력은 아프리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대한 국제적 전기를 만들었다고 그린 처장은 치하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